누가복음 35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13번째.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하여 구주를 비난하던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심에 있어서 주께서 신성한 삼일성이 아들을 통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심을 밝히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5장 4절부터 7절에서 목자이신 아들은 들로 가셔서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15장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여인인 그 영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잃은 은전을 주의 깊게 찾는 것을 봅니다. 8절의 집은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영은 집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1절부터 32절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집.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집 문 밖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 때에 그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집 안에 있었더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틀림없이 아들을 기다리며 문 밖에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은 아버지의 집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집을 천당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모릅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죄인이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천당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비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와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집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이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온 후 즉시 그 집안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집안에 음식을 예비하는 곳과 만찬을 베푸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확실히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은 하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집이 하늘을 상징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아버지께 영접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교회를 상징해야 마땅합니다. 10절에서 교회는 여관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장에서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논리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과 아버지가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곧이어 아버지가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비유에서 아들은 들로 오셨고 그 영은 우리 자신 안으로 오셨으며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의 집 안으로 맞아들이십니다. 목자가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길. 목자이신 아들께서 오셔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곳인 들은 무엇입니까? 들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들이요 잃어버린 바 되기 쉬운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다. 아들은 들로 오셔서 잃은 양들인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이신 아들이 오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으시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등불을 가진 여인으로 상징되는 그 영과는 대조적으로 아들은 우리에게 빛비춤으로 인하여 우리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분의 방법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의 일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에게는 우리를 찾아내실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 암시된 대로 그 영의 역사는 우리 내부를 비추는 것입니다. 은전을 찾는 이 여인처럼 그 영은 미세하고 면밀하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내적 존재를 비춥니다. 그 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비추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온 마음을 비춥니다. 이렇게 하여 그 영은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비춤을 통하여 그 영이 우리를 찾으시는 결과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인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찾으시는 영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깨어납니다. 그 영의 이러한 찾으심과 빛비추심과 찾아내심은 들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의 변화요, 우리의 생활의 방향 전환을 가져오는 회개를 빚어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집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들에서 길을 잃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라는 들로부터 우리를 되돌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마음을 비추었을 때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의 빛비춤으로부터 나오는 이 회개는 전적으로 내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천사도 우리 안에 그러한 주관적인 역사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 영은 우리를 비추고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통찰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오직 통찰하는 그 영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아버지께서는 집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를 받으심.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비유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볼 것입니다. 아들은 정신을 차려 아버지께로 가려고 결심했을 때 아버지에게 할 말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스러 당신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만일 당신이 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였다면 당신은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을 두드려야 하나?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며 그분을 불러내야 하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송두리째 탕진해 버렸으니 부끄럽고 어리석구나. 내가 살아온 길을 생각해보니 견딜 수가 없다. 분명 내 아버지는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 거야. 아마 집안에서 편하게 인생을 즐기고 계실 거야. 아버지에게는 만사가 다 좋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아. 아, 나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탕자를 무척 놀라게 한 것은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러가 목을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춘 것입니다. 아마 그 탕자는 혼잣말로 꿈만 같구나. 나는 불러내지도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내 아버지가 내게로 달려오다니. 지금 아버지가 나를 안고 내게 입 맞추고 계신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옷과 반지와 신과 살진 송아지. 돌아온 그 탕자는 즉시 그의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스려 당신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그의 종들에게 속히 제일 좋은 그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속히 제일 좋은 그 옷을 내어다가 그의 아들에게 입히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달려가 그의 아들을 맞이하는 것에 맞추어 속히 이것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정관사 그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그를 위해 한 벌의 특별한 옷을 준비해 두었으며 하인들은 이 옷이 제일 좋은 그 옷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어다가 그의 아들에게 입히라고 명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입힌 제일 좋은 그 옷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그 옷을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제일 좋은 그 옷으로 입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종들에게 그의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금반지였다고 믿습니다. 이 반지는 돌아온 죄인에게 주어지는 인치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반지는 회개하는 죄인이 뭔가 신성한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을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반지가 인치시는 그 영을 상징한다는 것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속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께서 기업으로 소유하신 것은 모두 돌아온 아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5장 22절에서 우리는 또한 돌아온 아들의 발에 신이 신겨진 것을 봅니다. 신은 사람의 발을 더러운 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걷는 데 힘이 있게 합니다. 아들의 발에 신겨진 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그분께로 분별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돌아온 사람은 옷과 반지와 신으로 완전히 옷 입혀지고 치장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의롭게 되고 자격을 갖추어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들의 누림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한 죄인을 외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의이신 그리스도, 인이신 그 영, 회개한 죄인을 세상으로부터 분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살진 송아지임을 봅니다.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외적인 방면과 내적인 방면에 두 방면이 있음을 봅니다. 외적인 방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이며 내적인 방면은 우리를 만족해 하는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식량의 모든 부여함을 누렸습니다. 그는 그의 외적 의신 그리스도를 누렸고 그가 아버지께 속하고 아버지와 그분의 모든 부가 그에게 속함을 암시하는 인이신 그 영을 누렸고 그를 세상으로부터 분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렸으며 내적 그리스도, 곧 그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그는 먹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습입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묘사. 15장 25절부터 32절에서 우리는 한 슬픈 묘사,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묘사를 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타냅니다. 15장 3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세리들과 주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틀림없이 불쾌했겠지만 세리들과 전형적인 죄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 즐거운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밖으로 의롭게 되었고 안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들에 묘사된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를 알게 된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 15장에서만 신성한 삼일성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묘사를 봅니다. 이 묘사에 의하면 첫째로 아들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둘째로 그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으시려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를 만족해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행복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에 관한 하나의 묘사입니다. 주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동안 그분은 회개한 죄인들이 얼마나 복되며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묘사를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좋은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죄인들은 복된 반면에 이의를 제기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계속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여건과 집. 우리가 우리의 의로 그리스도를, 인으로 그 영을, 분별시키고 강화시키는 능력으로 구원을, 우리의 내적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들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자아라는 집 속에 있지 않으며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안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비유 가운데 교회를 지적하는 암시들이 있습니다.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관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15장에 기록된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집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교회는 우리가 잠시 머물 수 있는 여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는 여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집, 곧 우리의 집이요,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는 죄인들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구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받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계속 열매들로 남아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구원받아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은 계속 열매로 남아있습니다. 때때로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묘사되어 그러한 식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누가는 아들을 안고 그에게 다정하게 입맞추는 아버지를 제시합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당신은 이 비유에 교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서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봅니다. 희년의 누림. 이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4장부터 계속 누가복음의 모든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희년에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15장의 비유에도 해당됩니다. 더러운 탕자가 체험한 누림은 사실 희년의 누림이었습니다. 인치시는 영을 상징하는 그의 손의 반지는 장자의 명분의 회복, 곧 3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반지와 신은 자유인의 표시입니다. 자유인은 굴레로부터 풀려난 사람이요, 노예와 포로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탕자는 소극적인 면에서 굴레로부터 풀려났으며 적극적인 면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기업의 부요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함께 맞출 때 우리는 참된 희년의 그림을 봅니다.